마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을 다루면서 지금 5장 그리고 6장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7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은 재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이 염려를 다루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은 이제 대인 관계에서 비판하는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비판하는 문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과 인간 관계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두 가지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천국 시민들은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 물질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돈과 인간관계라는 이 두 영역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지, 주 예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지 주목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주의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영어 성경을 보면 judge한다고 하는데 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을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비판을 금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비판을 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비판을 금하시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판단이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평가도 할 수 없이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다 수용해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거나 비평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주어진 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발전하려면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비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에도 문학 작품들을 비판하고 영화도 비평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볼 때도 정치 평론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은 다 정당한 것이고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인격과 생활을,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자기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비판을 금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나 돼지에게 속한 자를 분별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복음서를 보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산상보훈만 해도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7장 15절을 보니까 산상수훈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과 기독교 사이비 종파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르침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비판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혼재하기 때문에 아무 메시지나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개신교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이 성문교회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이 종교개혁, 이 역사적인 교회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한번 검색해서 살펴보시면 그 내용은 다 당시의 교회를 비판하는, 반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면제부를 비롯한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것이죠. 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갱신하는 도화선이 바로 이 비판의식, 성경에 기반한 비판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모든 판단이나 비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표시하고 건의사항을 말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얼마든지 애정어린 조언과 이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비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 비판은 어떤 비판일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정을 다 알지 못하면서 상황의 전말을 다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흠집내고 깎아내리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의적인 말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서 마치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비판은 이 건설적인 바람직한 어떤 비판이 아니에요. 이 파괴적인 비판, 쓸모없는 무익한 비판, 타인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너무나 해로운 비판이에요. 상대방의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인신공격하듯이 하는 비판이죠. 다른 사람의 결점을 미끼로 비방하면서 악담을 악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이 돌아다니면서 타인에 대한 험담을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파괴적인 비판, 이런 악의적인 비판의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이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데에서 사람들은 묘한 쾌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묘한 만족감을 느껴요. 이것이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더 낫다는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비판은 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너무 해로운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을 스스로 좀먹고 갉아먹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악한 죄입니다. 이런 비판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멈추어라, 입을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특정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천국 백성들,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물질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염려하는 것이듯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가 무엇이냐? 이 타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 백성들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대화 중에 은근히 무심코 타인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퍼뜨리는데 장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습관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수가 적은 사람보다는 이 말이 좀 많은 사람이 비교적 남의 실수와 허물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겨우겨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자기 경험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 형제를 언급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입니까? 형제를 비판한다. 믿음의 형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한다.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참 이 기막힌 사실입니다. 지체를 비판하고 비방하면 나쁜 말을 퍼뜨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과거 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집니까? 외부의 박해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부 문제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깨뜨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이 적이에요, 이 비방이. 이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지체들을 심지어 나도 모르게 비방하다가 상처를 주고 또 낙심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도 좀 거리를 두세요. 너무 많이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들을 좀 힘들면 어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형제를, 또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면서 반응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천국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될까? 욕해서는 안 될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면 너도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당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비판하는가? 우리를 비판하는 주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도 판단을 받는데 누가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남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혹독한 비방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섣불리 욕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뒤에서 험담을 해도 별일이 없으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막 싸잡아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조금 건드렸다가 크신 하나님의 판단을 자초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하라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똑같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헤아림이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헤아림이란 말이 measu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측정하는 기준, 잣대라는 거예요. 어떤 척도라는 뜻입니다. measur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잣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도 판단하신다.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척도가 하나님께서 곧 나에게 적용하시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못마땅한 모습을 악평하는 그 기준은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가요? 이것을 명심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이 과오를, 실수를 자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금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3절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니지요. 어떻게 눈 안에 들보를, 말뚝을 박아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시고 풍류적으로 묘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3절 4절 말씀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초등학생들도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티끌이 들어가고 눈썹이 들어가서 빼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기둥이 박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티끌, 그 눈썹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가 태산이에요. 자신에게 더러운 냄새나는 추한 오물이 묻어 있는데 타인의 겨 같은 별일 아닌 문제를 지적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모습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에 말뚝이 박혀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피를 티를 빼겠다고 난리라는 것이죠.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감히 하나님의 율법을 재판하고 판단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과연 누구이기에 이웃을,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러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지체들의 신앙과 생활을 판단하는 권위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월권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 흥미로운 이 들보와 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둥과 티, 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들보는 너무 큰데 티끌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실감나시지요, 이제? 자신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따지고 비판한다. 자기는 여러 가지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한두 가지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안 좋은 말을 한다. 자기는 더 크게 실수한 줄 모르고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지적한다.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몰라요. 내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이 형제의 부족함보다 더 크고 심각한데 이 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심성이에요. 이렇게 부패한 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누구나 벗어나기 어려운 약점 아니겠습니까? 참 좀 생각해 보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참 비열한 태도가 아닐 수 없어요. 커다란 이 기둥이 박혀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먼저 자기 눈에 박혀있는 이 기둥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이런 먼저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먼저 비판하고 지적하고 헐뜯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잘못부터 보고 그것을 고치거라.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 문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허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 나의 기둥 같은 내 문제를 기둥처럼 여기면서 크게 여기면서 제대로 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매몰차게 닦아 세우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들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 들보와 같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들보와 같을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 정죄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눈에 박혀있는 들보가 아닐까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판하는 습관을 눈에 박힌 기둥처럼 바라보고 심각하게 여긴다면 남을 험담하고 욕할 수가 없겠지요. 들보처럼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비판하고 충동적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나의 큰 허물, 기둥 같은 허물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내 기준과 잣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의 티와 같은 사소한 잘못에 먼저 눈길이 꽂히는 것은 아닙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예리한 안목으로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남의 잘못은 작은 티끌이라도 밝히 보는 그 안목으로 기둥처럼 커다란 자기 허물을 보고 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밝히 보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참 사람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비난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화평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더 밝히 보고 겸손하게 돌이키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